신은 인간을 전적으로 독립적이지도 전적으로 자유롭지도 않게 만들었다. 모든 인간의 주위에는 누구도 넘어갈 수 없는 숙명의 벽이 있다. 그러나 그 넓은 벽의 테두리 안에서 인간은 강력하며 자유롭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읽기의 구본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자신, 인간은 자신의 삶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건 개척해 나가라는 얘기인가요?
개척하고 성장하고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면서 네. 위대한 자신을 만들어갈 능력이 있다. 비록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네. 이런 조건절이네요. 역시 토크비리한 이야기입니다.
예. 고전읽기 청취자 여러분들, 그대는 위대한 인간이옵니다. 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까요?
문자 네.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공연 선물입니다. 이번 주는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의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오늘 첫 곡 듣고 옵니다. 서영은이에요. 혼자가 아닌 나.
민주주의의 본질은 무엇이며 또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하는가. 대선을 앞두고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를 돌아보게 하는 책 토크블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고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제가 이 책 읽기 전에는 선생님 민주주의가 무슨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형식에 딱 맞아 떨어지는 뭐가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 물론 그런 형식도 있지만 그 민주주의도 굉장한 많은 변천 과정을 이제 겪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선 이 토크빌이 미국을 갔을 때 민주주의를 들여다봤을 때는 아직 보통 선거가 아니었어요. 보통 선거라고 하는 거는 아무 그 성별, 인종, 종교, 네. 재산 네. 이런 것에 관계없이 적정한 나이가 되면 다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주어지는, 참정권이 주어지는 이런 거를 이제 의미하는 건데
예.
이 당시 독립전쟁을 치르고 있을 당시에 미국의 선거권은 백인이어야만 됩니다.
아.
거기도 남성이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이어야 되고 납세 능력이 있는 21살 이상의 남자들이었습니다.
예.
이 속에 흑인 성인 남녀들은 빠져있죠.
예.
여자도 빠져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면서 만들어낸 사회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흑인이 참여하고 또 나중에 여성이 참여하게 될 때 만든 사회하고는 아주 다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 변화하게 되고 진화하게 네. 된 거죠. 사실은 미국은 1920년이 되어서야 흑백인 모든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게 됩니다.
예.
그러나 이 속에는 인디안 성인 남녀는 다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1930년이 돼야 비로소 이렇게 예.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데도 보게 되면
네.
우리가 이러한 그 의회 정치, 양원제 그래서 인류에게 민주주의로 이르는 가장 커다란 정치적 발전의 사례를 보여줬던 영국의 경우에도
네.
겨우 이 1928년이 되어서야만 여성의 참정권이 주어져서 실질적인 이 보통 선거가 치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은 언제나 아주 늦게 참여한 이 계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주의가 모든 나라에서 다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들도 많아요. 대부분 이제 그 종교 때문에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꽤 많은 나라들이 아직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참정권을 주게 되는데 이런 계층이죠.
근데 토크빌이 그 민주주의를 설명하면서 귀족 정치와 민주 정치에 대해서 비교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렇죠. 네, 많이 했죠. 미국이 민주 정치에 의해서 사실은 움직여 가고 있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상위 1%가 다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왔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럼 과거의 귀족 정치하고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어느 사회에서나 특별히 성각자들, 특별한 이제 명망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어떤 가문의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그 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제도적 장치로 봤을 때 우리는 보통 선거이면서 동시에 1인 1표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평등 선거란 말이죠. 그리고 비밀 선거죠. 그리고 간접 선거가 아니라 직접 선거를 통해서 통치자를 뽑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 민주사회의 틀들이 잡혀가기 시작했죠.
네. 자, 여러분 오늘의 고품격 퀴즈 나갈 시간이네요. 토크빌은 1831년 미국을 여행하면서 당시의 신생국가였던 미국이 민주주의를 실현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1831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였을까요? 1번 에이브러햄 링컨, 2번 앤드류 잭슨.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께 마스크팩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문제 내드립니다. 토크빌이 1831년 신생국가였던 미국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모습을 봤던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였을까요? 하는 게 문제이고요. 보기는 에이브러햄 링컨 1번, 2번은 앤드류 잭슨. 정답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책 속으로 들어갈게요. 토크빌과 함께 1830년대 미국으로 들어가 보게 되는데 신생국가이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국이었어요. 토크빌은 그곳에서 아주 자꾸 합리적인 욕망을 쫓는 새로운 인간상을 만나보게 됩니다.
아메리카인들은 현재 자신의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무척 애를 쓴다. 아메리카에는 재산을 모으거나 혹은 출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만 위대한 이상이나 야심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다. 이는 거대한 규모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평등해지면서 야심을 품은 자들이 많아진 프랑스와는 반대되는 현상이다. 혁명은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서 품어온 욕망과 그 실현에 대한 무한한 기대를 갖기 때문이다. 혁명이 끝난 뒤에도 욕망은 계속 확대된 채로 존재하며 반면에 그 충족수단은 날마다 줄어든다.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는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야심은 요동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안정되고 질서가 수립되면 욕망과 그 충족수단이 조화를 이루고 사회적 평등이 항구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민주사회가 실현된다. 일단 항구적인 민주사회가 이루어지면 거대한 야심은 다시 작아진다. 조건이 평등해지고 특권이 없어지면 누구든지 앞서가기를 바라지만 단번에 거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대한 야심을 품지 않는다. 목표는 항상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도에 머문다. 목표에 대한 열정은 뜨겁고 지속적이지만 거대하지는 않다. 그들은 대체로 재산을 증식하는 데 거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기 때문에 거대한 야심을 품을 여유가 없다. 재산에 대한 그들의 욕심은 한계가 없어 무한정 늘어난다. 그러나 그들의 이상은 재산과 함께 커지지 않는다. 단지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습관들이 더욱 확고해질 뿐이다. 이것은 귀족들은 가난하지만 종종 원대한 이상을 품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현상이다. 민주시대의 사람들은 원대한 이상을 품어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평등한 조건에서는 누구도 앞서서 출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평등한 조건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출발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대한 야심을 가진 사람이라도 오랜 시간의 인내 끝에 겨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모든 과정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을 요구하기 때문에 고속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무엇이든지 가능한 조건이 주어지는 대신에 정해진 한계를 넘어가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시대의 욕망은 작고 합리적이며 그 수는 아주 많아진다. 민주주의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이 당면한 현재의 일에 집착하고 후손의 이익에는 별로 애를 쓰지 않는다. 민주주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보다 거대한 야심을 갖도록 고무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사생활에서 너무 볼품없고 왜소해져서 활기를 잃지 않게 큰 욕망을 가지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겸손은 현대인에게는 오히려 유익하지 않다. 현대인은 자신을 높게 생각하고 더 큰 것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자존심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가진 몇 개의 작은 덕성을 포기해서라도 하나의 악덕을 가지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아메리카 사람은 좀 배우고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상공업에서 일하든지 아니면 황무지에 땅을 사서 개간을 한다. 그는 자기 재산을 보장해 주는 것 외에 달리 국가의 간섭을 원치 않는다. 공직으로 나가서 출세하려는 유럽의 경향과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중앙집권의 거대 왕국에서는 공직을 얻는 것이 가장 손쉬운 출세의 방법이고 그래서 관직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해진다. 공직자의 수도 많고 임기도 보장을 받기 때문에 공직을 얻어서 공공의 재산을 향유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나라는 생산성이 저하되고 마침내 결국은 스스로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어차피 공직의 수는 제한되어 있고 조건이 평등할수록 지원자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관직을 얻는 것이 욕망을 실현하는 유일한 수단인 경우에는 무한한 욕망에 대한 제한된 수단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통치자는 국민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자립적인 수단을 갖도록 이끌어야 한다.
백운철 씨 낭독 잘 들었습니다. 재산을 모으고 자기의 뭐 출세에는 노력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상과 야심을 갖는 사람 별로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토크빌이 말하는 위대한 이상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족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상적인 것들, 네.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것들 말고
예.
좀 원대한 거대 담론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 너 먹고 살고 땅 개간하고 기업을 만들고 돈을 끝없이 모아들이는 것 외에는 생각하는 게 없냐. 인간이 그 이상의 것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인간 전체 또는 인류를 위해서 행복하고 그리고 뭔가 철학적이고
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영적이고 정신적인 도약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왜 그거는 하나 생각하지 않냐. 이제 이런 지적이죠.
안 좋아 보였던 모양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혁명에 의해서 네, 사실은 독립된 신생국가가 만들어졌지만 네. 질서가 일단 잡히고 나니까 이제 생업에 종사하는 소시민들만 남게 됐구나. 이제 이런 개탄이 있었던 것이죠.
예. 네. 그럼 다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토크빌이 미국의 모습을 참 이렇게 속속들이 아주 날카롭게 잘 들여다본 것 같은데 이번에는요 민주국가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전쟁이 발생하면 평화를 누리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전을 면치 못한다. 민주사회는 전쟁 경험이 적어 초기에는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평화가 지속되는 오랜 기간에 재산을 불리기 위해 군대를 멀리했다. 또한 군에서 모든 삶을 보낸 지휘관들은 민주주의 군대의 진급 체계상 이미 늙었을 것이고 젊은 군인들은 전투 경험이 거의 없을 것이다. 좋은 지휘관과 숙련된 사병 없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랜 평화시대의 습관은 전쟁의 상황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 평화 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는 인기가 없는 곳이며 군대에서의 진급은 느려 야심을 이루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야심이 크고 재산에 여력이 있는 사람은 군대를 떠나고 달리 다른 길을 찾지 못하여 그나마 적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 군대에 남게 된다. 그들은 큰 문제 없이 안전하게 여생을 잘 보내는 일에 목표를 둔다. 이러한 오합지졸의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민주국가의 군대가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호전적이지 못하고 전투에 대한 의지가 없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전이 되면 평화에 대한 열정들이 이제 전쟁터로 모이게 된다. 이제 모든 욕구가 전쟁에만 집중될 것이다.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쉽게 빨리 명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능력 있고 우수한 자들이 군대로 향한다. 재산을 위해서 어떤 모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불굴의 정신들이 전쟁에 참여한다. 전쟁에서 경쟁은 반드시 위대한 전쟁 영웅을 만들어낸다. 그리하여 전쟁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살 때보다 더 큰 주목을 받는다.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전쟁에 참여하고 전투에 숙달된 젊은 사람들의 자리는 높은 계급으로 진급한다. 군대가 젊어지고 강해지는 것이다. 전쟁만큼 쉽게 야심을 성취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야심을 위해서는 오직 생명만 걸면 되기 때문이다. 야심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거는 것이 민주주의 시대 야심가들의 특성이다. 그래서 귀족 국가가 민주국가와 전쟁할 때 초기에 정복하지 못하면 정복당하고 만다. 왜냐하면 전쟁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귀족 국가의 전투력은 약해지는 반면에 민주국가의 전투력은 오히려 강해지고 우수해지기 때문이다.
아, 이 부분은 재미있네요.
재밌죠?
예, 민주국가가 전쟁 경험이 적어가지고 초기에는 쩔쩔매다가 네. 장기전이 되면 전투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네. 욕망 때문이죠?
네. 이제 귀족 국가에선 층층 시하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훈련되어 있는 이제 용사들에 의해서 수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승리할 가능성이 많은데 장기화되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신상의 어떤 그 이 신분 상승을 원하는 사람들의 열망 그리고 왜 싸워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애국심으로 점철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자율의 힘을 가지고 이제 이기게 된다. 이제
예.
이런 지적이죠.
평화나 평등, 뭐 자유를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많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근데 왜 아직도 싸워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우리의 바람은,
네.
그 전쟁을 옹호하는 여러 가지 소리, 또 전쟁을 해야 될 필연성,
예.
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를 바란다.
평화
속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는 있다. 이제 전쟁은 없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첫 번째 낭독 부분도 그렇고 토크빌이 민주주의 국가가 국민들의 욕망을 아주 잘 이용하고 또 집중시키는 걸 주의 깊게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미 실용적인 사람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워가는 이런
네.
과정 이것이 이제 굉장히 액티브하고 그리고 그 자율성과 자유 정신에 의해서 국가의 생산력은 이제 커진다.
네.
그러나 그 기백과 그 욕망을 상실하게 될 때
네.
이제 국가는 정체하게 된다. 근데 종종 이 민주국가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속적이고 실용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게 될 때 원대한 목표와 장기적 이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국가는 이런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에 네. 대한 두 개의
네.
보완적 제시를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토크빌이 1831년 미국을 여행하면서 당시에 신생국가였던 미국이 민주주의를 실현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다면 토크빌이 1831년 당시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였을까요? 보기 1번 에이브럼 링컨, 보기 2번 앤드류 잭슨.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께 마스크팩 보내드릴게요. 노래 듣고 옵니다. 아메리카예요. You can do magic.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신혼문화에서 나온 토크빌의 다시 보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고 있습니다.
네. 평등하다는 말은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얘기 같이 인식이 되는데 토크빌이 이 평등성이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평등은 예. 참 많은 이제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등이 없이는 민주주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만으로서는 우리는 건강하고 생산력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예. 우리가 많이 이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겪어왔지만 사회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에서 비생산적인 것들은 이 평등의 원칙, 다른 사람 일하는 것만큼 일하고 월급 받은 것만큼만 일하겠다라고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경쟁력 그리고 최고의 어떤 그 예술성 이런 네. 것들은 이제 나오기가 힘든 것이죠.
평등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백운철 씨의 낭독으로 듣고 올게요.
사회가 평등해짐에 따라 개인의 중요성은 약해지고 사회의 중요성은 증대된다. 아니, 오히려 개개 시민은 전체에 동화되어서 군죽 속에 매몰되며 전체 국민의 거대하고 당당한 모습 이외에는 아무것도 뚜렷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 없다. 이것은 자연히 민주시대에 사는 사람에게 사회의 특권은 높이 생각하면서 개인의 권리는 아주 하찮게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사회의 이익은 절대적인 반면 개인의 이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당연시한다. 이들은 사회를 대표하는 권력은 개인보다 훨씬 많은 정보와 지혜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려 한다. 또한 개개 시민을 지도함과 동시에 통치하는 것은 권력의 의무요 권리라고 생각한다. 아메리카인들은 각 주마다 최고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그 권력이 설정되고 나면 거기에는 말하자면 한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권력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할 권리를 권력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각 도시나 가문이나 개인에게는 어떠한 특권도 부여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동일한 법률이 한 주의 모든 곳과 그 모든 주민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은 견해는 유럽에도 널리 퍼져 있다. 이것은 그 국민들에게 국민주권의 원리를 거부하는 사상을 심어주기까지 한다. 이러한 국민들은 최고 권력의 근원을 달리 설정하면서도 같은 특성을 최고 권력에 부여한다. 그들에게는 모든 중간 권력에 대한 관념은 약화되거나 말살된다. 그래서 개인의 내재하는 권리에 대한 관념은 마음속에서 급속히 사라져가고 있다. 전체 사회의 무한한 힘과 유일한 권위에 대한 관념이 그 자리를 채운다. 이러한 관념은 사회 상태가 보다 평등해지고 인간이 상호 유사해질수록 그에 비례해서 뿌리를 내리고 확장된다. 즉 이 관념들은 평등에 의해서 형성되고 그 다음에는 이 관념들이 평등의 발전을 촉진한다. 만약 이러한 관념이 개인의 마음속에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또한 군주의 마음에도 억지로라도 나타나게 된다. 유럽 사회의 고대 조직이 변경 해체되는 사이에 각 군주는 그들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 새로이 인식하게 되었다. 우선 그들은 그들이 대표하는 중앙 권력은 그 자체의 기능과 일정한 계획에 따라 전체 사회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지난날에는 유럽의 전제 군주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러한 견해가 이제는 모든 군주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고 사상의 불안한 동요 속에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분열되어 있지 않다. 이들은 최고 통치권이 부여되어야 할 손에 관해서 끊임없이 논쟁을 해오고 있지만 최고 통치권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쉽게 보고 있다. 이들의 정치에 관한 관념은 바로 유일하고 단순하고 신의에 입각해 있는 창조적인 권력에 대한 관념이다.
잘 듣고 왔습니다. 사회가 평등해짐에 따라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하찮게 된대요, 선생님. 그렇죠.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이제 토크빌이 네. 여러 장에 걸쳐서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예.
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너와 내가 같다. 내 주위 사람과 나와 다를 게 없다.
네.
차별성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 작아지고 없어지면서 전체 국민은 존재하지만 그 전체 국민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개인의 존재감은 자꾸 사라져간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소시민이 되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되면서
네.
일상에만 전념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겪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제 그 토크빌이 늘 얘기하는 이 평등의 강점 그리고 열렬하게 평등을 옹호하지만
네.
이 평등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소시민적인 세속적인 일상의 사람들밖에는 될 수가 없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떤 비전과 미래를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유일하게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선출한 통치자들
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훨씬 더 커다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민주주의 국가가 아주 쉽게 전체주의 국가로 가거나
예.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케이스가 그런 것이죠.
예.
또 민주주의 국가가 아주 쉽게 독재 체제로 가거나 최근까지 한국이 겪어왔던 경향 그 역사이기도 했죠.
네네.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국민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무력해지고 약화돼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유일하게 국민이 자기의 주권을 이 나타낼 수 있는 게 선거철이에요. 잠깐,
예.
잠깐 우리는 주인이 되고 그리고 일단 누군가를 선출하게 되면
네.
이때는 우리는 다시 무력해져가는 이걸 반복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평소에 이렇게 유약하고 나약하고 세속적이고 내 일상의 일 외에는 아무 관계도 없고 개인적인 재산을 증식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어떤 열망을 없게 될 때
네.
이런 사람들이 뽑은 통치자가 적절한 통치자일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대한
그렇죠.
국가를 만들어내는 데는
예.
매우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위험성은
네.
오히려 평등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이게 이제 토크빌이 아주 그 오랜 그 이 전체 속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지금 우리에게는 갑자기 보통 선거권이 주어져 있지만
네.
이 보통 선거권을 얻기 위해서 그 많은 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렇죠. 싸워왔고 투쟁했는가라고 하는 걸 기억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퀴즈 내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토크빌이 1831년 미국 여행하면서 당시의 신생국가였던 미국이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1831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였을까요? 1번 에이브러함 링컨, 2번 앤드류 잭슨.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께 마스크팩을 보내드릴게요.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정부나 법이 모든 걸 해결해 주다 보면은요. 그만큼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양보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토크빌은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에게 위협이 될 억압의 종류는 지난 시대에 존재했던 것과는 다를 것이다. 현대인의 기억 속에는 그 표본이 될 만한 것이 없을 것이다. 내가 방금 말한 모든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할 만한 단어를 찾아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 될 것이다. 옛날 말인 전제정치나 폭정이라는 말은 적합하지 못할 것이다. 즉 위와 같은 사실은 새로운 사실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그것을 어느 정해진 단어로 명명할 수는 없겠고 단지 어떤 정의를 내리도록 해야 할 것 같다. 나는 전제정치가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게 된 상황의 새로운 특징들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모두 평등하고 동일한 수많은 군중의 생활 속에서 실증이 나도록 겪게 되는 사소한 쾌락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 각자는 서로 분리되어 생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그의 자녀, 개인적인 친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에게는 전체 인류에 해당한다. 그 이외에 다른 동료 시민들의 경우 가까이서 생활은 하지만 알지는 못하며 접촉은 하면서도 피부로 느끼지는 않는다. 요컨대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해 있으며 혼자의 힘으로 생활하려 한다. 그리고 설사 그에게 친척은 존재한다 할지라도 국가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보호자격의 거대한 권력이 군림하게 되는데 이 권력은 스스로 이들을 만족스럽게 해주고 또 이들의 운명을 감시해 주려고 나선다. 이 권력은 절대적이며 세심하며 절도가 있으며 신중하고 그리고 유순하다. 만약 그 목적이 인간으로 하여금 성인으로서의 능력을 준비하게 하는 데 있다면 그것은 양친의 권위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권력은 인간을 계속 어린아이의 상태에 묶어두려고 한다. 만약 국민이 환희만을 생각한다면 아마 아주 만족스럽게 환희에 찰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이 행복의 유일한 대리인이요 중재자가 되려고 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생활 필수품을 공급해주며 오락시설을 제공하고 중요 관심사를 처리해주고 산업활동을 감독해주고 재산의 상속을 조정해주고 유산을 분배해준다. 국민에게서 모든 근심거리와 생활상의 어려움을 없게 해주니 그 밖에 무엇이 남겠는가? 이와 같이 정부는 매일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가 별 쓸모가 없도록 만들므로써 자유로운 행위의 빈도를 줄여버린다. 그래서 정부는 인간의 의지를 아주 좁은 범위 내에다가 제한시켜버리며 점차 인간으로부터 스스로 활동하고자 하는 의욕을 박탈해버린다. 이미 평등의 원리가 인간으로 하여금 이 모든 사실을 맞이하도록 준비시켜왔다. 즉, 평등의 원리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하도록 조건 지어졌으며 가끔 이러한 것들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사회의 각 구성원을 자기의 수중에 장악하고서는 그들을 마음대로 다루게 된 후 그 다음으로 최고의 통치 권력은 그 세력을 전체 사회로 확장하게 된다. 통치 권력은 사회의 전 표면을 사소하고 획일적이면서도 복잡한 작은 규칙의 그물로 뒤덮고 있어서 아무리 독창적이고 정력적인 사람일지라도 군중을 초월하여 이 그물을 관통할 수가 없다. 인간의 의지가 분쇄당하지는 않지만 약화되고 굴절하며 종속적이 된다. 인간이 정부에 의해 행동을 강요당하는 일은 별로 없다. 그러나 끊임없이 행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러한 권력은 구태여 생존을 파괴하지는 않지만 방해한다. 폭정화하지는 않지만 국민을 억압하고 생기를 잃게 하며 우둔하게 만든다. 그래서 마침내 개개 국민은 한때에 겁 많고 근면한 동물로 전락하게 되며 정부는 그 목자가 되는 것이다. 나는 항상 지금 막 설명한 질서정연하고 조용하며 유순한 종류의 노예 상태가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라는 형태를 취하는 어떤 것에 보통 생각하기보다는 훨씬 더 쉽게 결합되리라는 생각을 해왔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노예 상태는 국민주권의 이름 아래 성립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왔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두 가지 상반되는 열정에 사로잡혀 있다. 즉 이들은 한편으로 지배되기를 바라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머무르기를 원한다. 그들은 이 상반되는 성향의 어느 한쪽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동시에 충족시키려고 한다. 그들은 단일의 지도적이고 막강한 정부 형태를 고안해내고 이것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중앙 집권화의 원리와 국민 주권의 원리를 결합시킨다. 이것은 그들에게 잠깐의 휴식을 제공해준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생각에서 그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자위한다. 모든 사람은 속박당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이것은 그들을 속박하는 사람이 한 개인이나 어떤 한 계급이 아니라 전체 국민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은 그들의 주인을 뽑고 난 다음 한동안 의존 상태를 털어버리다가 다시 의존 상태로 빠져든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제 권력과 국민 주권 사이의 이러한 타협에 완전히 만족해버린다. 그리고 그들은 개인의 독립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 권력에 의탁하고서 개인의 독립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나는 만족할 수 없다. 즉, 나에게 내가 복종해야 할 사람의 성격이 의미하는 바는 복종이 강요된다는 사실보다는 비중이 크지 않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정치 체제가 모든 정치 권력을 집중시킨 후 그것을 무책임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넘겨주어 버리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민주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제 정치 형태 중에서 지금 말한 이것이 가장 나쁜 형태일 것이다.
아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토크빌이 민주정치가 독재나 전제정치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데 선생님도 앞서서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커다란 우려점이에요. 사실은 예. 우리도 여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했죠.
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이번 기회에 조금 이제 그 선거와 관련해서
예.
좀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45년에 해방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열리고 미소 공동위원회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7년에 미국과 소련의 이 미소 공동위원회는 어떤 합의점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안에서 총선거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고
네.
소련은 총선거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있는 외국 군대가 동시에 다 철군을 하는 것이 먼저 조건 지어져야 되겠다. 이제 이런
네.
주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네. 결렬이 돼가지고 유엔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유엔에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면 1948년에 네. 총선을 하는 걸로.
예.
그래서 미국의 편을 들었죠. 근데 소련이 이 유엔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북한 이북으로는 지금 유엔 감시단이 들어가서 총선을 실시할 수 없게 되자
네.
남한만 중심으로 해가지고 총선을 이제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5월 10일에
예.
남한만 총선을 하고 그 네. 결과로 재헌의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해서 이제
예.
쭉 이렇게 흘러오죠. 그리고 예. 이제 이승만 정부가 민주주의에 적법한 투표 선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지만
네.
토크빌이 우려한 대로
예.
이 권력들이 남용되고 독재 형태로 가게 되고 그 독재 정치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참을 수 없게 되자 1960년에 4.19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그랬어요.
되죠.
예.
그리고 나서 윤보선과 장면 내각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예.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죠.
예, 예.
그래서 4.19 민주주의 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적법한 대한민국의 통치권과 정부들이
네.
쿠데타에 의해서 물러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18년 동안 아주 긴 세월에 독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의 군부 독재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 후에 민간 정부로 이제 이양이 돼 왔었죠.
예.
1948년에 우리가 받았던 이 보통 선거권은 사실 오랫동안 식민 통치 사이에서 수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한테 주어져 있던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그 후에 많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의 민주주의에 관계된 모든 훈련과 수련과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현재 우리까지 왔고
예.
이제 또 중요한 의사결정의 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 루소가 했던 말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영국의 18세기의 자산계급이 투표를 통해서 의원을 뽑는 영국에 대해서 장자크 루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인민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오직 의회의 의원을 선거하는 기간뿐이다. 선거가 끝나는 순간부터 네. 그들은 다시 노예가 되어버린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느 나라는 똑같네. 비슷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수련 예. 과정 속에서 예. 성숙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요. 뭐든 이 유지해 나가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
이제 우리가 절대적으로 자유롭고 절대적으로 네. 평등하지는 않지만
네.
이 자유의 벽이 넓어서 예. 그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강력한 우리의 운명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예. 걸 믿어보자는 것이죠.
선생님, 시간이 네. 얼마 안 남아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지금 배려라는 테마로 해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었잖아요.
네.
민주주의와 배려 어떻게 연관을 시켜야 돼요?
자, 우선 토크빌이 했던 결론을 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토크빌은 혁명의 와중에 있었던 귀족 정치가 뿌리 내리고 있었던 프랑스에서부터 미국으로 건너가서
예.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움과 충격, 감동을 가지고 이 책을 서술을 했죠.
예.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와 다른 사람, 나와 통치자, 그리고 내가 통치자를 뽑는 과정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통찰이 없이는 운영될 수 없는 것이다.
네.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제도적 장치로서 해결될 수 없다.
네.
우리는 이 속에서 많은 장점도 있지만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직시하자. 그리고 언제나 주인으로서 그 자세를 잊지 말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그 일주일 동안,
네.
좀 배우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주 동안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다산 정약용이 쓴 편지와 산문, 시문 등을 낭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쉬 헤드폰, 카페 도르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한불바이오에서 탈모 방지 닥터 헤어맥스 샴푸, 신원문화사에서 다시 보는 미국의 민주주의,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12월 18일부터 29일까지 국립극장 헤오름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입니다.
네, 토크빌이 미국을 방문했던 1831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앤드류 잭슨.
네, 앤드류 잭슨이 정답이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방송 끝난 후에 고전읽기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연락처하고 주소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철님.
네.
네, 일주일 동안 낭독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끝곡으로는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Streets of Philadelphia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희구였습니다.
구본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